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예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때 모세가 건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은데요. 다 기억하시죠? 네, 네. 웃는 거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괜히 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네. 전에 메시지는 대략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부국하여졌고 너무 강하여져서 이제 애굽의 왕이 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죽이게 하라라는 것이죠. 죽이게 하고 여자면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그것이 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그 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아들을 낳으면 정말로 나일 강가에 벌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보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들이 다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인생 같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건짐, 그 건지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껏 해봐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를 나일 강가에 버려오게 되겠지만 내가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성품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기껏 해봐야 갈대상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물이 덜 새게끔 할 수 있겠지만 혹 아기가 더 편하게끔 상자를 조금 더 넓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들은 다 자녀를 나일 강가에 띄워야 되는 인생들이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띄워진 아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아니하면 갈대상자가 물이 안 샌다고 그 아기가 안 죽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예전에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청년부에서 사역했다가 지금 제주도에 간 허진열 목사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허진열 목사가 자기 딸과 함께 대화 중에 성경을 가르쳤나 봅니다. 하필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가지고요. 막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막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 벌어지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셨어. 얘기했더니 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아기는 다 버리고 다 죽게 하고 왜 모세만 건졌어?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허 목사가 지금 대답을 못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내 딸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메시지를 보면서요, 저도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왜 모세만 건졌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죽게 했을까?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 답변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다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굉장히 위로되어지는 말씀이 우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건졌을 때 모세는 왠지 모세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 같지만 오늘 모세의 탄생을 보면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무 이유 없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느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냥 한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세의 탄생을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기가 지금 나일 강가에 뛰어져야 하는데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잘생겨서 지금 엄마가 그를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잘생겨서 나일 강가에 안 벌어졌다면 우리 권호연 목사님, 오지미 목사님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벌어져야 하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숨겨두었다. 네. 사실 자식을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요. 되게 딸이라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기 엄마가 딱 이제 출산한 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를 안았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 엄마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기 건강해? 건강해. 아기 이뻐? 주춤하다가 이뻐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안 이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자마자 저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정말 이거였습니다. 이쁘다며.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정말 키우다 보니까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쁜 딸이더라고요. 자식은 누구나가 이쁘고 가장 잘생겼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세의 엄마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했을 때 모든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막 주석도 찾아보고요. 원어사전도 찾아봤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잘생겼다의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는요. 외형적인 잘생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띄워보겠습니다.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각자 위치에 다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죠. 심히 기뻐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빛깔이 너무 잘 나와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빛이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자리에서 궁창의 역할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 참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탄생에서 그가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부모가 고슴도치가 자기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그 잘생김이 아니라요. 네가 태어났을 때에 분명히 너에게 내가 사명을 허락하였고 그 사명을 지킬 자다라고 할 때 토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었고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죽었고 모세만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만 살았다면 좀 지나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만 건져진 듯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각 심령 심령마다 각 인생들마다 찾아가셔서 그 인생에게 토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무관심하지만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시며 네가 가장 존귀하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역할대로 그 인생대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아마 살려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국하여서 모세가 결국 그들을 출애굽하였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법한 사람, 될성부른 떡잎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쟤를 왠지 내가 키우면 잘할 것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아기 때요, 이렇게 바로 공주의 손에 건진 바 되어가지고요, 그때 모세가 그래 나는 출애굽시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야 를 확신을 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토브라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현장에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억울했던 시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요, 버려져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 가운데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미는 아들을 버려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버린 인생들. 그렇지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반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강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는 남들에게 위로만 주는 힘들 때 그래 기도해봐 라고 하는 정답일 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능력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린 모두가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집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아직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계속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3장 4장에 봤더니 그는 계속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눈앞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강대국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못할 것 같습니다. 왠지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하시라 합니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부담스러운 그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자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각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싸움 같은데 모세한테는 너무 큰일이거든요. 계속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이 실랑이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만 가지고도 애굽의 모든 군병들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는 분이요, 애굽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사람에게 시키셔요. 왜 시키느냐 하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 되는군요. 내 고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봤더니 모든 것들이 되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시는군요.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이 몰고 가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로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나를 얻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토부 같은 인생들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토부 같은 인생들아,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뿌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왠지 내가 뽑혀져 나갈 것만 같은데 아니요, 믿으십시오.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거든요. 뿌려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토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발딛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